지난 시간부터 누가복음을 쭉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엠마오 제자들하고 이렇게 특징적인 것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 죽음과 이 부활과 본인이 당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그렇죠? 오늘의 지난번에 했던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 저 구약을 좀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제목과 똑같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두고 하는데 설명하시니라의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뭘 자세히 설명했냐면 창세기를 들어서 모세의 글을 들어서 또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냥 한 단어지만 한 문장이지만 자세히 뭘 설명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성경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으며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그가 특별히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면서 결국엔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부활하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쭉 그리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왜 그들이 함께 봤던 것들을 적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엠마오 제자들에게 만나서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세의 글을 보지 않았냐. 선지자의 글에 나와 있지 않냐. 그렇죠? 그리고 시편 모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지금 39권의 구약을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24권의 성경을 봤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걸 타나크, 우린 구약 성경, 뭐 신약 성경 이렇게 부르지만 그들은 타나크라고 불러요. 타나크가 무슨 약자냐면 토라의 약자고, 토라가 뭐냐? 모세가 쓴 다섯 개의 글이 그를 보고 토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네비임, 그래서 예언서. 우리는 선지서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은 예언서라고 불러요.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그래서 몇 권이 구성되어 있고, 거기 첫 번째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혹은 뭐, 시편의 글들 이라고 말할 때, 지에서 성문서라 그러는데 여기 첫 번째 책이 시편이에요. 그 엠마오 제자들하고 열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셨다. 왜 같은 이야기를 24장 내에서 하고 있을까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세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했을까를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모세글에 나타나 있는 자신에 대한 거를 말을 했다라면 얘기를 하셨을 때에는 그걸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것들을 말을 했을 것이다. 자세히 설명을 했을 것이다. 그런 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보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말씀을 좀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짧은 구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길이 뭐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와 엠마오 그 제자들이 가는 곳을 대부분 파악한다면 몇 킬로 되는지 알 거예요. 걸어가면서 뚜벅뚜벅 예를 들면 안양청 거닐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그 엠마오 제자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눈이 밝아졌고 그러는 가운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자마자 다시 턴에서 다시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열한 제자가 모여 있는 그곳에 방문하게 되어져요. 방문해 있을 때 예수님이 또 그곳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항상 말했던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그때 했던 그 말이 이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내 사복음서 내 제자들하고 만났을 때, 야 이건 모세의 글이야, 야 이건 선지서의 글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안하는데 문득문득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가 나와요. 그걸 다 적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 구약을 인용하시면서 본인의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다, 계속 본인의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말씀하셨다라고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또 출애굽기에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출애굽 그럴 때 출애굽 말 그대로 출애굽이 뭡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거야. 탈출. 그렇죠? 탈출했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출한 거야. 구출.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떠난 거예요. 뭐 제일 익숙한 말로 말하면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의미냐면 건지다라는 말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뭐냐? 탈출하는 것이고, 왜 탈출을 해야만 됐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았으면 탈출을 왜 하겠어요? 살고 있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요셉이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정도가 지나게 된 거죠. 430년. 여러분 말이 430년이죠.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몇 년 우리가 지금 지났나요? 100년 됐나요? 100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이 기간들이 긴 건지 알 수 있어요.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계속 속국으로 포로로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너무 힘이 들고 눈치 봐야 되고 자유가 없고, 또 이 정도 살았으면은 그 나라의 동화가 돼야 되는데 동화가 되지 않고 계속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70명이 들어갔는데 어느덧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을 통해서 이집트를 통해서 계속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그 속에서 그들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탈출시키신 것이고 구출하신 것이고 그것을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게 됐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백성들이 고난을 받아야 됐고 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냔 말이야.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혹시 오늘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꼭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5장 13절 14절 창세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하나님의 그들을 심판할 거며 그 후에 내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나올 것을 예언하셨고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 말씀을 언약을 지키시려고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들의 호소와 그들의 어떤 간구와 그들의 막 슬픔에 찬 힘든 그 어떤 그들의 외침 때문에 함성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니고 그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지금 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구원했냐? 아브라함과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실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큰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 모세라는 인물이 누가복음에 한 10번 정도가 실제 나오고 있는데 모세의 또 뜻이 뭐냐?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도. 그러니까 이게 작은 부분까지 큰 부분도 탈출시켰고 구출했고 떠났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구원이라는 의미로 정리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의 의미가 뭐냐면 물에서 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다각도 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뭐 계시하고 계시다라고 봐도 될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들에게 엠마오 제자들에게 했던 자세 설명했던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뭐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인물 자체가 메시아를 의미해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했어요. 그럼 우리가 선지자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선지자 역할을 모세는 항상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받고 예를 들면 율법을 받고 율법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백성들한테 그 말씀을 대언하는 부분들이 여러 곳에 실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잠깐 시간이 될까 모르겠는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한번 4장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출애굽기 다 볼 수는 없고요. 출애굽기 4장 말씀 봅니다.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 4장 12절 하나의 예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렇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 이르시되 이 과정에 지금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는 장면인 거죠. 그렇죠?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렇죠? 할 말을 내가 모세 너한테 채울 테니까 너는 그 할 말을 아론에게 말해줘. 그러니까 아론이 그 역할을 할 거야. 이런 표현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쭉 좀 다음 장 한번 넘어가면요. 뭐 여러 군데 내용들을 보였으면 눈에 딱 띄는 거 6장 2절 이런 곳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이런 문장들이 출애굽에 많이 나와요. 모든 것들이 항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한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아,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시내산에 올랐다가 40일 동안 말씀을 받는 그 사이에 저 아래 동네에서는 우상 숭배가 벌어져요. 그때 모세가 내려오니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난장판이 된 거야. 하나님이 그때 화를 내시면서 다 멸할 것을 말씀하세요.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중재하는 거야, 중재.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들을 살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관련된 밀접촉자, 3천 명만 레위인들 통해서 죽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대신 그때 제사를 드려요. 그렇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요. 이런 부분들이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모세가 한 나라의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역할들을 계속 실제 그가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모세를 지명해서 그를 불러서 실제 그를 선택하고 구별해서 그에게 해야 될 역할을 위임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미잖아요. 기름부음 받은 자 왜 기름부음 받았나요? 그게 무엇을 뭘 의미한다고요? 임명했고 지명했고 선택했고 그를 성별했고 구별했고 그에게 할 역할을 위임한 거예요. 할 역할을 위임하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능력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자질과 자격들을 갖추게 하나님이 도우셨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왕 역할을 했다는 부분들을 모세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그런 측면에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메시아 역할 그렇죠? 메시아 역할, 그리스도 역할을 그가 실제 모세가 감당했다. 우리는 뭐 신학에서 가르칠 때는 그런 말을 해요. 모세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쨌든 실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길을 열한 제자와 또 우리 그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실제 선지자의 역할이 왜 필요하고 제사장 역할이 왜 필요하고 왕의 역할, 이 중재하는 중보자 역할이 왜 필요하냐? 그들이 사실은 어떤 종의 상태에 있는 거, 종의. 종 아래에 있고 다 같은 말이겠지만 노예 상태에 있고 큰 압제, 어떤 억압. 이 아래에 있는 거. 이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왜 아담 때 보니까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되잖아요. 복받은 존재 인간. 왕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언약적인 존재로 자녀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대표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담은 곧 오실 자의 모형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입혀요. 가죽옷은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것을 예표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세히 설명했을 것이다. 그 의미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고 부활한 것임을 설명했을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뭐 칠판 적어서 말했겠습니까만은 가면서 야, 너 한번 생각해봐라. 또 그 내용 알지 않냐? 야, 그 내용에 이 내용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굳이 설득한 건 아니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의 눈이 동일하게 밝아졌다 그런 말을 해요. 밝아진다는 의미는 나만 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의미가 보여지게 시작,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서 보이기 시작하고 또 신약을 보는데 구약이 보이고 구약을 보는데 신약을 보이는 이런 그 뭐랄까 알게 됨들이 있을 때 그때 기쁨이 있고 그때 말씀을 알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은 하나님의 알게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를 이렇게 잠깐 정리를 좀 하고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나타난 중요한 사건 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큰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홍해를 건너는 그렇죠 일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지만 비로소 본격적으로 출애굽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표만 발랐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를 바른 다음에 수십만 년 뒤에 건너는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고 빠르게 유월절 피를 바른 다음에 빠르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성막을 짓게 돼요. 사실은 출애굽의 결론이 뭐냐면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성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실제 출애굽기가 끝이 나죠. 출애굽을 한 지 1년 뒤에 1년 떠난 다음에 첫 달 초하루에 성막을 완성하게 되어져요. 물론 이거 말고도 반석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불기둥도 있고 많이 있지만 큰 사건을 주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우리 유월절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한번 봅니다. 우리 12장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게 유월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앞에 내용은 모세의 결혼 나오고요. 모세도 실제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유아들을 학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일도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유아들을 학살하는 것하고 똑같은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부분들을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렇죠? 또 말씀하는 거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에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래서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렇죠? 지금 열흘 뒤에 이런 일을 하라는 얘기죠.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은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7절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 내용을 이렇게 하라는 내용들을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무슨 내용이냐면 피를 발라라. 그렇죠? 그러면 넘어갈 것이다. 넘어가. 첫 태생에 죽지 않고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서 맨 마지막 절 1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대대로 계속 이것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유월절 가지고 계속 뭐 지금도 이거 가지고 막 말하는 그 집단이라고 말하잖아요. 크게 예를 들면 뭡니까? 우리 신천지잖아요. 계속. 유월절 왜 유월절 안 지키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스도로 모든 오절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유월절을 통해 이 사건 피 바르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압제와 억압과 노예와 종된 상태에서 해방되는 그 일들이 어떤 일로 벌어졌냐? 유월절을 문인방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미가 뭡니까?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기름을 꺼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 그 말을 하면서 실제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 상황에서 피 바르는 일들이 있었다.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요. 창세기 넘어가면 아담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해입히면서 동물의 희생에 따라요. 또 이삭 대신에 순양이 대신 죽어요. 이 모든 일들이 피를 흘리고 피를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에 나와있죠. 그 내용들이 이렇게 출애굽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구출과 그들의 탈출이 그렇죠? 사실은 유월절 사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실제 우리 모든 것들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가 이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가 사해지면서 부활을 통해서 주 앞에 나가게 되잖아요. 똑같은 맥락에 그렇죠? 이미 이 구원의 과정들을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말이 길어지니까요. 내용을 좀 보고 이렇게 14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는 똑같은 내용이 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앞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이 아론에게 했던 이야기고 또 21절부터 28절까지는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한테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말씀을 받았고 말씀을 전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신약에서 내용을 잠깐 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죠? 실제 이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야. 고린도후서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렇죠? 그 어린 양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바울 서신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을 내서 땅으로 올라갈 때 성령이 임하세요. 그때 뒷꼭지를 보고서 세례요한이 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죄를 지고하는 저 어린 양 봐라.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임을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구약의 유월절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의 비유를 계속 겨냥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지만 저 예수님이 갑자기 내 앞에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썼던 그 글까지 내용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피가 아니면 그렇죠? 피가 아니면 죄를 살 수가 없고, 그렇죠?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말이 히브리서 9장 22절인가 나와 있잖아요. 그 제가 언뜻 9장만 22절 정도 보면은, 그리고 9장 12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되어서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죽으심으로,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혜택이 효과가 뭐냐? 우리에게 있는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죄가 영원히 온전하게 사라졌음을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이미 구약에서 유월절을 어린 양을 통해서 보이셨다. 그 피의 사건을 통해서 해방되고 구출되고 건져졌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속국에서 나와졌고 그리고 자유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큰 자유와 그들에게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죄가 사해졌고 그녀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나갈 수 있는 화목함을 얻게 됐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홍해입니다. 홍해. 어휴, 저는 지금 프린트물에다 홍합이라고 써놨네. 그럼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예요. 홍해. 홍해 사건은 되게 유월절 사건이 있었는데, 홍해, 물을 건너는, 그렇죠? 뭐 어떤 이걸 출애굽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다 출애굽의 과정이지만, 물을 건너는, 홍해를 건너는 일들이 없더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음만 있고 부활하지 않았어. 그건 죄만 사해진 거예요. 그냥 그가 부활을 하셔야 그 죽음이 완벽했음을, 죽음이 정당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홍해 사건은 우리가 뭐 많이 표현할 수 있지만, 신약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례라는 말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례. 뭐 이 과정에 설명드린 게 많이 있었지만 생략을 좀 하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주도했다. 이걸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막 얻어내고 우리가 어떤 의지가 많고 우리가 막 어떤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 충족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큰 심판이 임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심판이 임할 것이에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또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는 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한쪽엔 심판이고 한쪽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이. 애굽 백성들은 건너가 다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물을 건너게 하신 게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더 막말로 후졌을 거 아니에요. 왜? 노예가 속국이니까 얼마나 그들의 그 위치나 위상이 얼마나 그 되게 누추했겠어요. 외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의 군대가 더 그냥 반짝이고 더 구원을 시킬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거기에 기초합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지지 않으면 자꾸 자빠진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벌로 봤어요. 아, 사실 설명했겠지. 뭐 했다니까. 뭘 설명했겠냔 말이야. 아마도 모세의 글이라고 굳이 말을 했고, 굳이 선지자의 글이라고 말을 했고, 굳이 시편이라고 모든 성경이 말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거론하신 거야. 그렇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내용을 다 알고 계셨다. 저자이면서 실제 잘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야.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회당에서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 어렸을 때 어떤 생각하셨을까? 물론 30세부터 공생을 시작했으니까 그리스도라는 의식이 30세에 들어왔는지 어릴 때도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를 변한 게 아니라 메시아로 예언됐던 그 인물이 하나님의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왕적인 존재로서 또 영적인 존재로서 모든 것을 잊어버려 단절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었어요. 상실한 이것을 또 다른 참 왕이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참 선지자가 오셔서 참 세상에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유지시키시는 거예요. 또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너무 감사한 이 내용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 내용들 우리 로마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고전 10장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10장 1절 2절 같이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이 말이 홍해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 옛날 저 어렸을 때 영화를 보게 되면 어머니가 영화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극장을 많이 갔어요. 그 동네 수색 동네 극장이 있었어요. 그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많았어요. 뭐 수색에도 극장이 있고 응암동에도 극장이 있었고 또 은평구청 옆에도 극장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요. 수색극장, 신안극장, 도원극장 지금의 극장이 뭐 별로 없지만 그랬거든요. 그때 어떤 게 항상 여자가 죽는 걸 봤어요. 여자가 항상 이렇게 머리 풀고 신발 벗어놓고 다섯 가지 벗어놓고 물가로에 걸어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서 뒤에 뭐 이렇게 뭐 새가 날아간다 할지 그러면 이제 죽은 거야 이제 그런 장면들을 봤거든요.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홍해에 들어간다 죽는 거예요. 나올 때 보니까 홍해가 뒤에 있고 애굽 군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잖아요. 생명 얻은 거예요. 이게 세례거든요. 물에 푹 들어가고 죽고 다시 나오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로 나오신 거거든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 홍해 사건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합해졌다, 연합되었다는 말을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한번 넘어갑니다. 로마서 6장 말씀 보니까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하고 로마서 6장하고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 구절 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볼 때 톰슨 성경 제가 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주석 성경이에요. 이렇게 관주가 많이 있죠. 이걸 탁 펼쳐놓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을 제 코앞에 두고 우측에다가 현대인 성경을 펴놔요. 그리고 근래 선물 받은 건데 구약 성경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신약성경 예수님 말씀만 색칠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만 색이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펼쳐놔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물론 관주 성경을 많이 의지해 보면서 아래 하단에 있는 구절들을 나와 있으면 또 읽어보고 내용이 이해 안 가면 현대 성경 읽어보면서 뜻을 파악해요. 가능한 한 다른 책들을 볼 시간도 없고 여러분 새벽 기도 준비하는데 다른 책을 어떻게 봅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늘 확인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 진짜 말씀이 놀랍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홍해 사건은 뭘 의미하냐? 세례의 의미와 동일하다.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홍해를 건넌 사람입니다. 단절됐다는 얘기는 애굽에 앞쪽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건졌다고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냐고.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웠겠냐고. 굳이 전쟁의 기쁨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들이 얼마나 그 상황에서 기뻐했는 줄을 후대들도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을 때 그들이 출애굽을 생각을 해요. 우리도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 내용들이 시편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자기 나라의 시온을 향해서 꿈꾸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 이 홍해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홍해 사건이 단순하게 아 그냥 뭐 한강 건넜겠지 낙동강 건넜겠지 그런 의미가 200만 명이 건넌다고요. 홍해 바다에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황해 동해 지중해 흑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바다를 건너는 거라고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안양천만 건널래도 생각해보세요. 광명에 34만 명이 안양천 건넌다. 다리 말고 그냥 그 물로. 얼마나 질표가고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그걸 건널려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마차를 끌고 뭐 동물들을 끌고 애를 업고 수레를 끌고서 바다를 건너서 어느 역사학자는 고고학자는 그 거리가 30km에 육박한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저쪽 건너는데 한 30km 된대요. 여기서 건국대까지가 26km예요. 25km. 그 정도를 걸어서 건너는 것만 그냥 가는 것도 일인데 그게 바다 울퉁불퉁한 바다에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다 마르게 하셔서 건너는 그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너무 감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사실은 제2의 출애굽이에요. 그때 건넌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압제와 세상의 임금 속에서 우리를 건져서 제2의 출애굽을 맛보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출애굽 생각할 때 아 했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는 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설명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도 우리 좀 출애굽기 한번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 내용들 좀 보게 되어지면요. 40장 말씀 보면 40장 1절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렇죠? 이런 말 있죠? 그래서 지금 성막 봉헌을 성막을 다 완공해서 지금 드리는 장면인 것을 알 수 있고요. 17절 쭉 넘어와서요. 보니까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첫째 달 곧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죠. 15절 말씀 보면요. 15절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리스도였던 나왔죠.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할 때 기름을 부었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 사건을 보이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뭐 율법을 주시는 시내산의 과정이 있지만 그걸 생략을 하고 성막을 지켜졌다. 성막을 왜 짓게 했을까요? 그렇죠? 계속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고 또 우리가 성막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유월절 피 대신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보이신 게 뭐냐면 너희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인 그 장소가 어디냐?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이요. 높이가 뭐 이 넓이가 한 4.5m가 돼요. 4.5m. 그리고 이 길이가 한 13.5m 돼요. 도서관이요. 저쪽 뒷문에서 앞문까지가 10m예요. 조금 더 가면 13.5m 되는 거예요. 그 골목까지. 넓이가 우리 현수막 달잖아요. 현수막 다는 게 한 5m가 돼요. 그보다 좁은 거예요. 그런 공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서 지성소 사이즈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피로 그들을 언약을 삼으시고 홍해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장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부분들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함께 맞지만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항상 알려주는 부분이었음을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거 말고도 뭐 우리 많은 희생제사, 이거 뭐 레위기 할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또 반석, 그 다음에 일곱 절기 다 출애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이 다 누굴 의미하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 라고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 제자들과 열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평상시에 항상 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본인의 고난과 부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실제 내게 말했던 이유가 구약의 모세의 글들이 이걸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시편과 선지서의 글들이 이걸 말한다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을 누가복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 가지로 그냥 가볍게 내용을 봤지만 사실은 예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나름대로 체험한 거 경험 가지고 이해하면 안 되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가장 큰 해답서가 뭐냐? 성경이죠. 그렇죠? 어떻게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약을 어떻게 구약을 배제한 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말씀을 계시를 운운하기 전에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읽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굳이 설명하시는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메시아인 것을 수없이 보이셨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을 구원함을 통해서 또 병약한 자들을 구원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함을 통해서 본인의 메시아인 것을 그들에게 감히 구원을 선포하시는 메시아였어요. 왜? 본인의 메시아였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그 당시에. 왜? 안식일 범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날의 주인공인 본인이라는 말을 감히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런 권위가 어디서 나오냔 말이야. 알고 보니 그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이런 모든 장면들을 확인하고 백면들이 아멘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된 다음에 어떤 대상들에게 이 내용을 알게 하게 쓰는 글들이 지금 누가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데오블로에게 이 목걸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읽을 만한 독자들,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편하게 이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분들을 당대 세계복음화를 하면서 계속 전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12강, 27강은 이 내용들이 너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더 무슨 내용일지라고 성경으로 반드시 건너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 이 복음이 발견되게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렇죠? 홍해 사건을 왕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 아니면. 그렇죠? 또 모세가 그들을 이끌어요. 말씀을 전달하고 이끌고 중재해요. 아, 모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였구나.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다양한 사건들 통해서 메시아를 예표했음을 감사를 드리고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